여러분, 1991년도쯤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돼요.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뽀빠이 이상용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고국에서 199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렇게 살아오셨거나 계셨던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뽀빠이 이상용 씨. 착한 일도 많이 하고 그랬던 분이죠. 그런데 그분이 굉장히 유명하게 되었던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정의 무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기억하세요? 네. 국군 장병들 부대를 방문해서 그곳에서 위문 공연을 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때 참 재미있었어요. 아주 군인들에게 있어서는 뭐 군통령이었습니다. 뽀빠이 이상용 씨가 말이죠. 그런데 그 프로그램 중에서요.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인 줄 아십니까? 네, 기억나시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어머니들을 이렇게 모십니다. 그리고는 어머니들을 쭉 세워놓고 아들, 예, 그 훈련생이나 병장들을 병사들을 눈을 가리거나 이렇게 해서 아니면 어머니들을 천막 뒤에 이렇게 가려두고 병사들 이렇게 여럿을 세워놓고 어머니를 찾게 하는 거죠. 그런데 혹은 어머니 목소리, 변조된 목소리, 혹은 어머니의 이 빛에 비춰진 그림자, 혹은 눈을 가리고 손을 이렇게 더듬어 만져서 어머니를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을 주고 이렇게 다 이렇게 검색을 한 이제 병장들에게 뽀빠 이상용 씨가 묻습니다. 이분이 어머니라고 확신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은 그 어머니라고 선택한 그 병사가 그렇게 말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소리를 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분이 정말 뭐 윤일병 뭐 아니면 윤상병의 어머니라고 확신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분명합니다. 라고 큰 소리로 복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짠 음악 소리와 함께 베일이 쫙 열리거나 눈을 안대가 풀리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십중팔구 틀려요? 아니요. 제가 봤을 때는요. 거의 십중팔구가 다 맞습니다. 얼마나 크게 천지가 떨어져 나가라고 예, 우리 어머니가 분명합니다! 라고 소리를 치면서 안대를 벗었는데 여러 명의 어머니들이 있고 여러 명의 자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렇게 하나같이 잘 알아맞히는지요. 아, 기가 막히더라 말이죠. 그냥 눈물이 글썽이게 만들더란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분명하게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한 명도 떨어지지 않고 그렇게 분명하게 어머니라고 그 손을 붙잡고도 아니 어떻게 손만 만져보고 어머니인 줄 압니까? 어떻게 그림자만 보고 알 수가 있습니까? 희한하죠? 변조된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어떻게 어머니인 줄 알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분명한 대답할 수 있을까요? 왜 모르겠어요? 네. 그 혹독한 훈련들을 그 시간들을 스쳐 지나가면서 그 마음속에 그 어릴 때부터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얼마나 베풀어주신 그 사랑들이 있는데 한순간인들 잊을 수 있었겠어요? 그 어머니가 아니 어떤 모습으로 바꾸어서 말이죠. 그 앞에 모셔둔다고 해도 헷갈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어머니이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요. 왜 불현듯 이 우정의 무대 생각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과 함께 지금 여행 중이세요. 노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노중에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들을 지나가시다가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는 그곳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향해 뭐라고 말하는지 너희들 들어봤니? 제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들었던 풍문들을 다 기억해내면서 떠드는 겁니다. 아마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 헤롯이 한 이야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헤롯은 그가 존경하고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믿어왔던 세례 요한을 자기 딸의 요구에 의해서 자기가 잘못 약속한 실수로 인해서 세례요한을 그만 죽이고 말았잖아요. 그 자책감과 죄의식 때문에 늘 불안한 가운데 살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기가 무섭게 아마 헤롯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 죽였던 세례요한이 살아 돌아왔는가 보다 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런 소문들이 푸닥하게 퍼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 중에 하나가 선생님에게 세례요한이 살아왔다고 하는 겁니다. 혹은 엘리야가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들은 선지자에 대한 상당한 동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지자가 와서 틀림없이 자기들에게 이로움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가 엘리야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엘리야가 다시 살아왔다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가 돌아왔다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요,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너희들은 그렇다고 하면 과연 나를 뭐라고 말하겠느냐. 지금 예수님은 지금 대답하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과 제자들의 생각이 궁금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보든지 간에 그들은 별로 그들의 이야기가 내게 중요하지 않다. 지금 내게 중요한 것은 내 앞에 나와 함께 3년 어간을 돌아다니면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고난에 동참했던 너희들이 나를 지금 무엇이라고 보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다 라고 지금 묻고 계세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고백한 것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상당히 칭찬하시지요. 끔찍하게 칭찬하세요. 그런데 그 멋진 대답이 아니 칭찬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럼 어떻게 끝났냐 하면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16장에는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부분이 디테일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마가복음에는 칭찬하는 부분들이 디테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 반면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3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고 구체적으로 베드로를 콕 집어서 말씀합니다.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책망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방금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칭찬받았다고요. 반석이라 칭찬받았다고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했다고요. 그에게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주시겠다고 하셨다고요. 그런 엄청난 칭찬을 받은 베드로가 지금 얼마 가지 못해서 책망받고 있어요. 꾸지람을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가 왜 꾸지람을 들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우정의 무대가 생각이 났는데 말이죠. 왜 칭찬 들었던 베드로가 꾸지람으로 그의 대답이 마무리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것은 반쪽짜리 정답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베드로의 대답이 전혀 중요하지 않고 가치 없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듣기 원하셨던 대답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듣기 원하셨던 대답이었지만 그 대답과 함께 보여주어야 했을 마무리, 그 베드로의 행동이 그의 신앙 고백과는 사뭇 다른 행동이었기에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보여주었던 신앙 고백과 다르게 그는 32절 말씀해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니까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하면 32절에 보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메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하메. 이 말씀에 이 말이 동일한 말이 등장하는데요. 33절에도 똑같이 등장해요. 간함에 한국말로 얘기하면 옳지 못하거나 잘못된 일을 고치도록 훈계하는 것입니다. 이게 간하는 것이에요. 사실 이 간한다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내가 원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간한다고 하는 말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말인데요. 에피티마오. 비난하다, 꾸짖다, 책망하다, 분노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예수님을 주시오,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여러분, 주에게, 주님에게 꾸짖을 수 있어요? 주님에게 나무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들에게 분노할 수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여기 간한다는 말이 예수님이 제자를 꾸짖었다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에피타오마. 똑같은 말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신앙 고백에 멋진 대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 이어 따라줘야 할 그의 신앙적 행동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를 책망하고 꾸짖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쪽짜리 대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에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 주님과 함께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정말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지만,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것은 반쪽짜리 대답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보다도 조금 더 한 수준 차원 높은 대답을 준비해야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준비된 대답이다. 준비된 대답. 그럼 준비된 대답이 뭐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준비된 대답은 과연 뭘까요?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하는 대답일까요? 고민 많이 하셔야 하는 대답일까요? 아니에요. 우정의 무대에 올라왔던 그 장병들이 전부 생각 많이 하고 고민 많이 해가지고 내린 결정이었는 것 같습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아요. 거침이 없어요. 반복적으로 질문하는 이상용 씨의 말에 우리 보통요, 한번 맞는 대답을 하고서도요, 누군가가 재차로 물어보면 아닌가? 틀렸나? 하고 패션마크를 다시 한번 삥삥삥 줍니다. 그죠? 그런데 이 우정의 무대에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이 장병들은 그렇습니다! 분명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분명합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이것이야말로 저는 분명히 준비된 대답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한 대답이 아니에요. 짜놓은 대답이 아니에요. 고민 많이 한 그런 생각을 이야기한 것이 그런 대답이 준비된 대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준비된 대답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는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질문으로부터 우리는 준비된 대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답, 준비된 대답의 시작은 바른 신앙 고백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 고백에서부터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바른 신앙 고백한 베드로에게요, 성까지 붙여가시면서 바 요나 시모나 라고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에 쭉 말씀하시거든요. 바 요나라고 하는 말은 바는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야 시모나,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 요나였던 것 같아요. 야, 네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라고 극찬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이러니까 말이죠, 지금 캐톨릭에서 보면은, 이건 좀 여담입니다만은, 교황의 일대가 누구라고요? 베드로예요. 왜 교황의 일대가 베드로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설립하셨다. 베드로가 그렇기 때문에 캐톨릭의 초대 교황이다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잘 모르는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실수해가지고 그 신앙 고백 다음에 예수님께 책망받았다는 걸 그들이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에요. 너의 이름을 반석이라 하리라, 너를 반석이라 하리라, 반석 위에 교회를 내 터를 세우리라고 하신 그 반석은요, 베드로, 피로 이름이 반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 육신의 베드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하느냐 하면 베드로가 그 입술을 통해 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캐톨릭은 그것은 잊어버리고 그 고백 말고 베드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는 얼마나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그 이후에 바로 예수님 앞에 책망받고 꾸지럼 듣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뒤립다 도망을 간 36개 줄행랑을 친 참 어떤 면에서 보면 모자란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감히 누구에게 꾸짖습니까? 선생님을 꾸짖었던 그런 제자였다고요. 그런데 지금 캐톨릭에서는 그분이 교회의 그루터기라는 거예요. 교회의 터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중심은 그리스도시고 그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까? 신앙 고백 위에. 따라 합시다. 신앙 고백 위에.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요, 누구를 가장 사랑하시고 누구를 가장 신뢰하시고 누구를 가장 먼저 사용하시느냐 하면은요,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할 줄 아는 사람을 가장 사랑하시고 신뢰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게 우리가 진정으로 준비된 대답을 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의 삶 속에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저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진정한 신앙 고백은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삶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정의 무대가 생각이 나서 그들이 자신 있게 확신 있게 준비된 대답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을 낳아주셨고 어릴 때부터 그 어머니의 소리를 들으면서 자랐고 어머니의 손맛 속에서 그의 입맛이 다듬어졌고 어머니의 돌봄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어머니와 함께한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은요, 혹독한 훈련 현장 속에서 그 고된 삶 속에서도요, 어머니의 손을 만져보고 그렇습니다, 내 어머니가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입술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흔적이 없다고 하면 우리의 진실된 신앙의 고백은, 믿음의 고백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믿으시기 바라요. 매일 이렇게 주말 이 베케이션 시즌이 되면 휴가도 가고 교회 나오는 날보다 안 나오는 날이 더 많았던 어떤 성가대 집사님이 말이죠, 인생이 확 달라져서 변화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냐 하면 아들이 갑자기 밤에 아파서 쓰러졌어요. 병원에 불이 났게 이멀전시로 들어가서 봤더니 맹장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장 수술을 지금 빨리 받지 않으면 애가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맹장수술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맹장수술을 하는데 맹장수술을 하다가 의사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갑자기 엄마를 찾아요. 그 성가대 집사님 찾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무슨 일입니까? 뭐 맹장수술이야 금방 하고 나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맹장수술을 하다가 보니까 그 밑에 종양을 발견했습니다. 이걸 어쩌면 좋습니까? 아니 종양이 상당히 큰데 말이죠. 이거 그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뿔싸. 아니 맹장수술하러 들어갔다가 닥터가 그거 잘라내다가 보니까 그거 깊는 데 밑에 종양덩어리 큰 걸 발견한 거죠.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일단은 그걸 떼낼 수는 없고 일단은 이 맹장수술을 하기 위해 들어갔기 때문에 맹장을 밀봉하고 다시 덮어서 이제 날짜를 정해서 수술하기로 이제 계획을 잡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못했는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벌 주시는군요. 지난 날들 회개하면서 기도해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이제 어느 정도 아물어서 이제 다시 검사하고 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 그 종양이 싹 사라진 겁니다. 할렐루야. 이 중간에 이야기가 더 있는데요. 사실 간증은 길어요. 얼마나 놀랬는지요. 그 흔적을 경험한 이분이 말이죠. 고백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시고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우리 집의 주인이세요. 고백하는 겁니다. 흔들림 없는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누가 와서 주일날 어디 무슨 행사가 있다고 가자고 해도 그분은 열애가 없습니다. 주일은 주님 만나는 날이에요. 세상에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분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신앙 고백은요, 그냥 단순히 설교를 듣는 것으로 형성된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성적으로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해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기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경험했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향해 침뱉고 그분을 때리고 그분을 모욕하고 그분을 핍박하고 얼마나 많은 모습들을 봤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마음속에는요 희망이 있었거든요. 꿈이 있었거든요. 어떤 꿈입니까? 분명히 이분은 이 땅에서 로마의 압제를 물리치시고 새로운 유대 전통성을 가진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것이야 라고 하는 꿈과 희망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안에도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한 흔적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부모님들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아니면 목사님 전도받아서,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듣고 교회 와서 이곳에 앉아있어서, 혹시 그렇다고 시작은 그랬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 라고 하는 믿음을 여러분 안에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을 통해서 이 신앙이 견고해지고 이 준비된 대답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보면은요, 팬인가 제자인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을 보니까요, 사람들이 이 팬심이라는 게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하는 제자도가 있다고 해요. 팬심은 뭐냐 하면 환경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네, 유행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걸 물이라고 하죠. 막 따라다니는 겁니다. 이 팬심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팬심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선생님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따라다니고요. 선생님을 보고 막 세례요한이 살아왔다 그러고 엘리야가 살아왔다 그러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해도, 우리 주님은요 기뻐하실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심그렁하셨죠. 그러면 예수님 원하신 건 뭐였냐 하면 팬심이 아니라 진정한 제자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 제자들의 대답이 제자에 합당한 것이었는가를 듣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3년 동안 너희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너희와 함께하면서 경험하면서 가지고 있는, 가지게 된 그 생각들을 분명하게 예수님 듣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제자는요, 함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함께 고생하며 희노애락을 함께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준비된 대답,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그저 분위기에 따라서 아니면 내 생각이나 내 환경에 따라서 어떤 내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는 그런 무리, 팬심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정말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준비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십니까? 한번 지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제자들이 아닌 사람들이 신앙인 척하고 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은요, 이건 더 심각해지거든요. 제가 8월 14일자 신문에 봤는데요. 지난주에 그 교황 신드롬 얘기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교황 어록이 생긴 거 아세요? 교황이 한 얘기들을 그 모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내가 8월 14일자에 나온 신문을 보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교황 어록 중에 이런 말이 주목이 돼서 제가 몇 가지 골라봤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마피아, 당신들을 파문합니다. 아, 이거는요, 그냥 세상을 깜짝 놀래게 했고요. 교황 대단하다라는 칭찬을 듣게 만들었죠. 거리로 나가십시오. 교회가 있을지라, 거리로 나가십시오. 교회가 있을 자리는 바로 그곳입니다. 불평등과 맞서 싸우십시오. 교회가 불평등에 무감각하면 빈부 격차가 점점 커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는 가난을 재생산하고 불평을 키우는 사회 구조에서 맞서 싸워야 합니다. 이것을 회피하고 무시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무신론자라고 할지라도 선을 행하면 천국에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남을 개종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참으로 허황된 일입니다. 그러기에 종교는 서로 연합해야 하고 서로 용납해 주어야 합니다. 와우,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통 크고 얼마나 그렇게 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참, 저는요, 이 외에도 많이 있는데 말이죠. 참, 이런 이야기를 멋지게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있다고 하면, 그리고 우리가 캐톨릭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저는 그분들이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위험하다, 그분들을 위해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신앙 고백 위에 캐톨릭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면, 아니 한국에 지금 10억씩 하러 가셨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말하는 순교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분들이 왜 죽었습니까? 자기들 복음 전하다 죽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들의 죽음과 그들의 순교가 없었다고 하면 지금 캐톨릭이 한국에 그렇게 발을 내릴 수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순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천국 가게 만들겠다고 10억씩 하기 위해 간 교황이 남의 종교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뭐라고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잘못된 일이다. 그러면은 거기서 순교하고 그 10억씩 하는 그분들 다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문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10억씩 해주면서 지금 자기는 거룩한 척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생각한 분이에요.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구원이 있다고 말할 수 있고 그들과 하나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런 사람들의 신앙 고백을 듣지 않습니다. 그건 진정한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그건 진정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죠. 믿음을 가장한 늑대입니다. 이 신앙을 가장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정말 준비된 대답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고 경험한 이후에 그분의 질문 앞에 자신 있게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주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투스라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준비된 대답이에요. 오늘 성경 보니까 마지막으로 준비된 대답은 어떤 사람이 하는가 보니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3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신앙 고백 잘해서 칭찬받고 우리에게 지금 좋은 귀감이 되는 베드로가 책망받은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왜 책망받았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먼저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준비된 대답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준비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에게 화를 냈습니까? 왜 예수님을 꾸짖을 정도로 도전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세 하셨던 이 사단아 네 뒤로 물러가라라고 꾸짖으신 내용은요 마태복음 4장이 동일하게 등장해요. 근데 누구에게 이런 꾸지람을 하셨느냐 하면요 사단에게. 예수님 40일 금식하고 계실 때 사단이 와서 예수님에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봐라 라고 예수님에게 도전하고 시험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단을 꾸짖으셨다고 말씀해요. 그 이야기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 물러가라 라고 하신 이 말하고 동일한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왜 이렇게 야단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야단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은 다른가요? 예, 그렇습니다. 다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아니, 베드로가 틀림없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사실 일면 인간적으로 제가 성경 읽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돼요. 왜 이해가 됩니까? 아니, 내가 말이죠. 잘 먹고 잘 살다가 사실 베드로 정도면은요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자기 배가 있을 정도였으니까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한 사람이었다고요. 다른 사람들을 일시키면서 예 부릴 정도였으니까 뭐 고관대작이나 호의호식 가는 정도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그럭저럭 먹고 살 만한 입장은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야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해줄게 라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 생계며 가족이며 다 놓고 선생님 따라왔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인생 다 헌신하고 투자하기로 작정하고 예수님 따라왔는데 말이죠. 그것도 3년 동안이나 세상 말로 얘기하면 먼 고생 다 해가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대단한 분이구나 예수라는 분이 이제 좀 떠가지고 말이죠. 이제 좀 선생님이 뭔가 능력 발휘를 해가지고 정권을 창출하시면 내가 그때 좀 이제 뭔가 한 소리를 할 정도 나는 오른쪽 너는 왼쪽 사람들이 서로 제자들이 서로 나눠서 자리 잡기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선생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나는 곧 얼마 있지 않아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붙잡혀서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될 거야 라고 대놓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셨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덤빈 거 아니에요. 아니 선생님 지금까지 우리를 아니 어떻게 보고 지금 그럼 여기서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아이 그러세요. 그러면 준비 잘하셨다가 빨리 십자가에 뭐 돌아가셔야죠. 아이 그럼 뭐 돌아가실 때 돌아가시더라도 뭐 하실 일은 끝까지 하셔야죠. 뭐 이렇게 대답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 지금까지 우리가 선생님하고 어떻게 왔는데 어떤 시간을 보냈는데 선생님 갑자기 선생님 돌아가신다는 말을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를 두고 가시다니요. 뭐. 세상 말로 얘기하면 화낼 법하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 내면에 인간적인 생각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을 읽어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함께 올라갔을 때 예수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우리가 여기 가지고 싸우니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선생님을 위해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모세를 위해 예. 선생님은 지금 이곳에서 변화돼서 여기서 능력받고 내려가가지고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데 제자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 그냥 거기서 아 편안하고 은혜 받았으니까 여기서 살기를 원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여기 또 예수님께서 지금 누가 누군들 죽고 싶겠어요? 빨리 뭐 내가 지금 야 그때는 지금 예수님 비참한 심정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역들과 함께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들의 신앙 고백을 들은 이후에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정말 간절한 복음에 의한 복음을 위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읽어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발견해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책망받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렇다면 과연 뭡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 사람의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일은 많이 생각하지 마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이 일을 너희들 일단은 비밀로 해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능력으로 새로운 정권을 수립하고 새로운 메시아로 등장하기를 희망하고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형편없이 저 무리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줄까 아직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는 아직 비밀로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자들은 그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이 위대한 사역들, 사명들을 감당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했습니다. 아니, 최소한도 그들이 제자들이었다고 하면은요. 제자는 뭡니까? 함께 하는 자예요. 아니, 실제로 그냥 제자라는 어감만을 보면은, 두고 보면은요, 배우는 자들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뭘 배워야 합니까? 어느 건 배우고 어느 건 배우지 않는 것은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시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더라는 팬심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면서 정말 배워야 할 제자들의 모습이 뭐였느냐 하면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고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가신 그 길을 배워야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 죽어주시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십자가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제자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원 의미, 제자들의 의미는요. 원 의미는 마테테스라고 해서 배우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 영어에 보면은요. 순교자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죽는다는 의미죠. 이 마테테스, 제자라고 하는 의미가 순교자라고 하는 의미하고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우신 12명의 제자들, 물론 실패한 제자가 있었습니다만 그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예수님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본대로 경험한 대로 함께 행한 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뭡니까?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 죽음인 것이지요. 그러기에 저는 하나님의 일은 죽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준비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죽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제자가 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십자가를 지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십자가를 지기로 작정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성경 다음으로 베스트셀러죠.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글에 보면은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피할 수 없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높은 데에 있어도 십자가요? 아니 저 밑에 낮은 곳에 있어도 십자가요? 은혜 가운데 있어도 십자가요? 어디에 있어도 우리는 십자가를 피할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최소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인이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어요. 십자가가 없으면 생명도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십자가를 지는 삶은 뭐예요? 우리는 꼭 이렇게 잘못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십자가를 지라니까 우리 자식이 내 십자가고, 내 남편, 안 믿는 내 남편이 십자가고, 예, 뭐, 내가 지금 고생하는 게 내 십자가고, 막 이렇게 생각, 네, 그게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십자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단순히 너무 내가 당하는 고난이나 이런 것들로만 획일적으로 긋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저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내가 지길 원하시는 그 십자가는, 따라합시다. 내가 죽는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지면서 살기를 바라세요? 그것이야말로 위선이고, 그것이야말로 가식이에요. 그것이야말로 잘못된 신앙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살기를 바란다고 하는 건, 이거는 꼭 교황과 같은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그게 바로 제자의 길이에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피지컬리 우리의 목이, 숨이 끊어지는 그런 죽음을 맞이할 수는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죽음을 날마다 경험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이 죽는 죽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 욕심이 죽는 경험을 해야 돼요. 그게 안 죽으니까 말이죠. 죽었다라고 해놓고도 그 다음, 여러분, 우리 보통 사람들과 서로 다투고 싸우고 막 이렇게 갈라서고 오래 사귀다가도 막 이 멀어지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안 죽어서 그럴 때가 참 많더라고요. 여기 있는 손기성 목사도 그래요. 아니, 나이가 이만큼 돼가지고 말이죠. 옛날에 이 급한 성격들, 이런 부분들이 아직 죽지 못해가지고 말이죠. 아니, 내가 한번 얘기하고 부탁을 했는데 안 되면 막 이렇게, 아니, 빨리 그거 못해? 뭐 내 마음에 안 들고 뭐 일이 제대로 안 되어져 있으면은요, 안 시키면 내가 해버리고 말고 그냥 막. 근데 요즘에 많이 바뀌었거든요, 제가. 안 죽어서 그래요, 안 죽어서. 그러니까 사람을 잃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사람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요, 내 남편이 아니고 나예요, 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요, 내 자식이 아니에요. 나예요, 나.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나를 죽이지 않고 말이죠. 남편을 짊어지고 가려고 합니다. 자식을 짊어지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힘들어 죽는 겁니다. 나를 내가 죽이기로 작정하면 내 십자가는 누가 져주시느냐 하면 우리 예수님이 져주시는 거,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내 십자가를 지시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준비된 대답, 완전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자꾸 내가 안 죽고, 완전히 안 죽고 끄떡끄떡 그리고 살아나니까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욕을 당하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죽으면은요, 내가 자식을 위해서 내가 먼저 죽어야 되고요. 내 아내를 위해 내가 먼저 죽어야 되고요. 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먼저 죽어야 되고요. 나를 위해 네가 죽어라 하지 말고요. 내가 먼저 죽겠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죽음을 내가 경험했고, 그 죽음으로 인해 내가 살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하나만으로 이유 충분하지 않아요? 이렇게 죽기로 작정하면 그 주님이 나를 살리시고, 그 주님이 나를 거룩히 하시고, 그 주님이 나를 능력 있게 하시고, 그 주님이 나를 세우셔서 위대한 사역의 동역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